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라는 더 큰 맥락 속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은 보통의 역사 기록과는 달라서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과 사료들을 시대 순서대로 연결해서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양 당사자로 서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언약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가, 충실했었는가를 보여주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도록 이스라엘 사회를 평가하고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촉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앞에 신실하도록 촉구하게 부름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 상하를 포함한 이 사무엘서 전체는 바로 이렇게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된 역사라 하여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 선지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으로 보통 역사서라고 분류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가 있지 않고 두 책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빠져 있고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로 기록된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함께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볼 때에는 사사기가 끝난 시점에서 룻기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로 연결된다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네 책은 모두 그 바로 앞에 있는 성경들과 그 앞에 있는 성경 본문과의 연속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모세오경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서는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해서 이것이 모세오경의 뒤를 이은 역사 기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여호수아 다음에 나와 있는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여서 이것이 계속된 역사의 어떤 그 흐름 안에 속해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서에서도 이 앞에 있는 역사 기록과 관련된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지 못하시겠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서의 이 첫 부분이 어떤 특정한 구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룻기를 건너뛰어서 사사기와 연결된 이 사무엘서 첫 부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추적하는 것이, 살펴보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운니엘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사들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 토착민들, 원주민들, 그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유혹을 받아 타락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수단으로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렇게 주변의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받고 해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그 사사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간은 평화를 누리지만 평화의 기간이 지속되면 다시 느슨해지고 신앙이 약해져서 타락하게 되고 또 타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벌하시고 또 사사를 구하고 또 구원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지만 다시 범죄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 기록입니다. 이 사사기 역사 기록에서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 제일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삼손인데 삼손은 21장까지 기록된 사사기에서 16장에서 죽어버립니다. 16장에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고 그 다음 사사기의 저자는 17장부터 21장까지를 할애해서 사사시대 전체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은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한 떠돌이 레위인을 데려다가 자기 우상을 위한 사설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사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을 자기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악을 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블레셋으로부터 밀려나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했던 단지파가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이 미가의 집을 들려서 미가가 섬기는 우상과 미가가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을 무력으로 빼앗아가서 자기들이 점령해서 거하게 된 그 성읍에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17장과 1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의 기록은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에서 끔찍한 일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면 성경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기록된 본문인데요. 아침부터 그 끔찍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19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성 사람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전체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베냐민 지파 전체가 궐이나게 되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없어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예, 이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나서 이 두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배치함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교적으로 또 도덕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저자가 사사시대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왕을 세우는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무엘서의 그 첫 부분과 사사기 후반부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 답이 없는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왕을 세우는 것으로 절정의 이야기의 절정을 맞는 이 사무엘의 사무엘서 이야기가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이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와 사사기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아까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된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에 관한 이야기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두 개의 주인공 모두가 거하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 또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을 사사로이 고용하여서 자기 가족과 단지파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미가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었고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고 자기 첩이 기브아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자 그 시체를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체에 보냈던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타락했던 사사시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사건의 주인공 모두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에브라임 지방에 사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한 전기를 전환점을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렇게 타락한 곳이었던 시대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출현했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던 시대에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매년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을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우리 사무엘서의 기록에 따르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대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부르시냐면 바로 앞에 사사기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이었던 곳,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출현했던 그 지역에서 이 사무엘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는데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만군의 주로 알고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마지막 두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말고도 이 사사기와 그 사무엘서를 이어주는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다 그 앞에 사사기의 주인공들이 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들이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사람들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 또 특별한 공통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가 진행이 되면 사무엘서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뿔에 기름을 채우고 암송아지를 이끌고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 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들과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수많은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파괴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선지자 사무엘과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무질서의 시대가 그렇게 끝나고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과 베들레헴 사람이 만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려 마땅한 풍요와 번영과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기록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의 다른 한쪽에 선 주체로서 에브라임에서는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베들레헴에서는 누구를 예비하시죠? 모압에서부터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통하여 또 경건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죄악을 만들어냈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가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선교단체 소속의 대학생들 3명이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 일부 사역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누구시냐 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마침 제가 자리를 비우고 있어서 사무실에 계신 분께서 그분들을 그 학생들을 대접하고 그 학생들이 저에게 전해준 서류 봉투를 하나 이렇게 전달해 주고 갔어요. 아주 유명하고 열심 있는 또 급진적이고 저돌적인 선교단체인데요. 이 선교단체에서 그 유인물들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수련회를 하니까 그 교회 대학생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의 대표님께서 자기 단체에서 주최하는 그 수련회에 초대하는 글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참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가요? 맞는 말입니까?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유,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탓은 어두움 때문입니까? 빛이 없기 때문입니까? 어두움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 어두움 자체가 빛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 있고 빛이 비추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탓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면서 그 탓을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어두울 것이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빛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하고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탓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타락한 이후로 어둡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어두울 것이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자체가 밝은 곳으로 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답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어둡게, 어두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이 세상에 답을 주시는 답이 바로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답입니다. 빛으로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원하시고 답을 던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집안에 작은 불을 켜면, 집안에 켜는 작은 등불은 참 작은 불빛이지만 캄캄한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에게는 생명의 불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게 하는 등불의 그 역할이 방을 밝히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등불로서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속에서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우리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가나를 생각해 보시면 엘가나가 살던 시대, 엘가나가 살던 곳, 그곳은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대로 행함을 통해서 어두움이 극심하던 시대였고 어두움이 극심한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엘가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그 영어로는 이제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worship이라는 단어를 분해해 보면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누리셔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찾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찾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서에서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던 사람 한 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로 알고 섬기던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보내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할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택함에서 그 언약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엘가나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을 준비시켰듯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가정 속에서 엘가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일어나는 그런 축복받은 여러분들의 지위를 확인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고 감사하게도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쳤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